가슴이 가끔은 찬양 속에서 묵묵해지는데, 특별히 어머니 찬양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2022년 어버이집인데, 어느 설교고 다 전달할 때 마음이 무겁습니다. 넌 어떻게 살고 있는데, 그런 마음 때문에. 특히 5월달은 더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버이주일에 관계 있는 말씀 전달할 때는 훨씬 더 부끄러운 생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어떻게 효도했는가, 어떻게 효도의 길을 걸어갔는가, 그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파리에서 얼마 떨어진 조그마한 타운에 마치 닭장처럼 생긴 대형 버스 한 대가 그 동네에 들어왔습니다. 그 대형 버스가 자기 집 앞에 설까봐 대부분의 동네 사람들은 안절부절하고 조마조마하는데, 그 버스가 어느 집 문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는 건장한 젊은이, 경비병을 입은 옷을 입은 몇 사람들이 그 집을 들어와서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렸습니다. 집 안에는 프레드라는 할아버지와 리셀이라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두 분 다 열어주지 말자고, 없는 것처럼 하자고. 그러나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얼마 후에는 두들길 걸고 아니면 문짝을 뜯어낼 것이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수갑으로 체포도 당하고 묶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짐승을 잡는 그물망에 덫에 걸려서 붙잡혀 가고 있다는 소식을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부터 프랑스 파리, 프랑스 전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꽤 많은 사회학자들이 또는 사회 전문가들이 대담도 하고 강의도 하고 신문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알리고 있는 소식들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사회보장제도 때문에 국가에서 주는 연금, 그 연금을 타먹는 많은 노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분들이 장수하면서 정부에서 준비한 연금이 고갈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반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나이가 들면은 연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그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그리고 자기들은 계속 세금을 내고 있다라는 분노까지 겹치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뉴스를 계속 보았습니다. 꽤 많은 노인들이 70년, 80년까지 살면서 의료 병원비를 지불했는 것보다가 불과 마지막 6개월, 3개월을 앞두고 병원에서 계시면서 병원 지출비가 훨씬 더 2배, 3배 가까이 지출했다라는 의료 담당 기자들의 이야기, 그런 리포트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인공심장기라든가 인공장기를 생산하는 것을 중단을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병원에서 한 달, 두 달 끌지 말고 빨리 죽으라라는 그런 소식을 알고 있고, 그런 뉴스를 보고 있었던 프레드와 리셀이라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지금 자기 집에 자기들을 찾아와서 끌고 가려고 문을 두들기고 있는 그 사람들,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고 그들은 그 버스에 올라탑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달 전부터 자기 자식들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고, 그리고 연락을 하더라도 연결이 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는데, 설마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고, 이런 일을, 이런 처지에 자기들이 닥칠 거라고는, 내 자식들이 우리를 이렇게 정부 당국에 보고할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이 사람들, 공포에 잔뜩 질려서 버스에 타고 갑니다. 24명이 그 버스 안에 타고 가다가 산중에서 잠깐 이 버스가 멈추는 순간에 탈출을 하고, 24명이 탈출했던 노인들이 전부 모여서 그들을 쫓아오는 사람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 노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거는 휠체어, 아니면 지팡이, 아니면 안경, 아니면은 보청기, 또는 그 틀니, 이런 것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였습니다. 결국 다시 붙잡혀 간 이분들, 어느 날 몸이 몹시 안 좋았던 이 프레드 할아버지 앞에 아주 젊은 20대 사람이 나타나서 독극물이 들은 주사를 놓았습니다. 죽으라고. 이때 그 프레드 할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사를 놓고 있는 젊은이 20대 청년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놈아, 너도 곧 늙을 거야. 얼마 되지 않아 똑같이 너도 이 자리에 있을 거야. 이 이야기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유명한 프랑스 작가가 쓴 나무라는 책 속에 나오는 항원의 반란, 사회적인 이슈를 한 챕터 챕터 해서 픽션처럼 만들어간 이야기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너도 곧 늙을 거야. 그때 너는 이 자리에 누워서 내가 당한 고통을, 그리고 우리가 당했던 외로움을, 서러움을 너도 당하게 될 것이야. 그렇게 그 챕터는 항운의 발랄이라는 주제 속에는 끝이 납니다. 근래에 어떤 장례식이 있었는데, 부모님은 우리 교회 교인이셨습니다만 자식들은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았고 다른 교회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장례식에 그 권사님 돌아가셨을 때 그 딸이 계속 울면서 혼자 중얼거리면서, 뭐 옆에 있었으니까 바로 뒷자리에 들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 잘못했어. 엄마 잘못했다니까. 온갖 마음의 그 괴로움을 안고 돌아가신 어머니 장례식장 앞에서 사실은 울부짖는 딸의 탄식, 절규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딸의 입장에 남편이 있고 사위 앞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는 거 볼까봐 때로는 자기 고집대로, 또는 때로는 자기 생각대로 어머니에게 잔소리도 하고, 근데 어머니도 역시 그 잔소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왜 이 나이에 너의 잔소리를 들어야 되느냐고 자주 싸웠던 것 같습니다. 후회 같은 말이죠. 엄마 잘못했어. 엄마가 그렇게 원하는 거 한 번도 편하게 하실, 편하게 해드릴 걸. 내가 왜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내가 왜 생각이, 내 고집을 내가 부려서 엄마 그렇게 힘들게 하는지, 이렇게 떠나가실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죽을 줄 알았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걸. 왜 몰랐어요? 돌아가실 거라고, 이렇게 돌아가실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근데 왜 몰랐어요? 그러면서 흐느끼죠. 엄마 잘못했어요. 늦었습니다. 어제도 그저께도 무거운 마음이었죠. 그런 생각에 늦어버린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없어져버린, 늦어버린 그런 마음에 많이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요셉, 그는 어느 날 죽었던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없어진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그 아버지 야곱에게 이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이 전달되어졌고, 그것도 그 아들이 상상도 못하는 자리까지, 출세한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에 넋이 나가고 맙니다. 그러면서 그 요셉은 아버지를 자기가 살고 있는 애굽 땅에 모셔오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요셉의 효하는 태도와 효하는 마음을 찾으려고 합니다. 창세기 45장부터 볼까요?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은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었고, 그의 효는 늘 아버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태도가 요셉의 태도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한 번도 아버지를 잊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합니다. 형들에게 13년 만에, 아니 20년 만에 만난 형들에게 제일 먼저 물었던 질문입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잘 계십니까? 아버지는 건강하십니까? 그 아버지가 요셉에게 나와서 오실 때의 나이는 130세였고 이때 요셉의 나이는 40살입니다. 90년이라는 터울이, 아니 차이가 있는 그런 그때 시대는 가능한 시대였다고 봅니다. 130살이 되었던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에게, 40살 정도 된 요셉에게 찾아온 이야기가 26절부터 28절까지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47장인가 뭐, 마침내 요셉을 끌어안고 야곱이 울고 이렇게 말하죠. 나 지금 죽어도 예한이 없다고. 그랬던 야곱이 17년을 애굽 땅에서 더 살게 됩니다. 요셉의 효를 통해서 그가 기운을 소생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리둥절을 했죠. 믿지 못했죠. 말도 안 된다고 여겼죠. 이거 10년도 아니고 20년 그 이상의 세월 속에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라니, 그것도 출세한 자리에 있다니, 그의 보낸 수레, 바로 왕이 타고 있는 그 수레를 보고서야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요셉을 만나면서 그는 기운이 소생됩니다. 거의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야기고, 죽은 거나 다름없는 상황 속에서 다시 활기를 얻었다는 이야기고, 기절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라는 말씀입니다. 기운이 소생되었다고 그러면서 말하죠.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요셉의 효는 아버지를 소생케 시키는 효도였습니다. 이 말은 가장 중요한 인간 세상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이유는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인간들의 오만과 교만 때문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 모두가 다 비난과 비판하고 살아갑니다. 변화를 말하고 개혁을 말하고 혁명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나는 옳다라는 이유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는 생각 때문에,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우기고 있기 때문에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고, 세상이 변해야 된다라고 떠들고 있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대들고 있기도 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가 변하라고, 너가 거듭나라고,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너가 성경 충만해야 된다고,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고, 이 세상을 변하게 하기 전에
꿈을 꾸기 전에, 그런 혁명을 꿈꾸기 전에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히 되라고, 거듭나라고. 몇십 년을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수십 년 믿으면서 봉사가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변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순종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됩니다. 내가 거듭났으면, 내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에게는 관계가 새로워지는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의 관계, 직장에서 부하 직원과 상사와의 관계, 백성과 임금과의 관계, 온 세상의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그 관계를 이렇게 정립합니다. 순종하라고. 단순히 권위주의에 대한 복종을 의미하고, 단순히 높은 직장 상사나 다른 세상의 권위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지위에 대한 굴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가치관, 이 세상의 모든 가치의 중심 기준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찾아가는 세상은 모두가 순종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말세 당할수록 거역하기를 좋아합니다. 이 순종의 관계 속에서 가장 절대적인 관계가 인간관계 속에는 자식과 부모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 아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히브리어로는 듣는다라는 거죠. 듣는다. 내 말을 내려놓고, 내 말을 버리고, 그분의 말을 내가 갖는다. 그런 뜻이죠. 듣는다라는 말은 우리 온몸에 귀가 있다는 것이고, 온몸을 기울여서 귀가 되어서 듣는다는 것이죠. 강아지가 새로운 말을 할 때마다 늘 귀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듣던 말은 그냥 지나가지만 새 말을 하면은 항상 이 강아지들이 귀를 움직여요. 온몸이 반응한다는 거죠. 지금 주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온몸을 움직이니까 귀가 움직여지는 거죠. 순종하는 거, 인간관계의 가치이며 기준이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법칙이라는 말이죠. 그것이 근간을 이루는 것이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약에서 순종이라는 말은, 순종하다, 순종해라 라는 말은, 이것은 언제나 주님의 뜻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 그리고 동시에 그 말씀을 내가 붙잡았다면 내 가슴에 새기는 것, 창자에 새겨두는 것, 그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신약에서 순종하는 것, 창자에 새겨두는 것.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원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그 원리의 단어가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이 순종은 이 요셉의 마음 속에는 떠나지 않아야 하는 단어로 가슴판에 새겨져 있었고, 언제나 그의 마음 속에는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이 남아 있었다라는 의미이며, 그리고는 결국은 그의 순종하는 그 태도가 아버지를 소성케 소생시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을 이렇게 하죠.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옳다 그르다 때문에 싸울 때가 많습니다. 결국은 판단에 판사에게 맡길 때도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가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세상은 옳고 그름이 흐려지고 혼탁해지고, 때로는 어제의 옳음이 오늘의 틀림으로 나타나고, 오늘의 틀음이 내일의 옳다라는 것으로 등장할 때는, 드러날 때는 혼란스럽게 짝이 없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선포합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뭐요?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이것만은 옳다라. 누구도 자기의 고집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그것이 효도의 기본이라고. 이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스모크 온 더 마운틴이라는 오페라 같은 연극 같은 오페라 그게 있는데, 이건 매년 업그레이드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공연입니다. 거기에 조지 데이빗맨이라는 사람이 십계명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오페라를 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한 가족이 식탁을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데 아버지 노인이 자꾸 숲을 드시면서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앞치마 같은 수건을 앞에다 걸어주었는데도 또 흘려서, 이번에는 그 포크를 스푼으로 바꾸어서 큰 스푼으로, 그래도 스푼마저 들고 계시는 아버지 손이 떨리기도 해서 결국은 이 며느리가 아버지 식탁을 따로 옮겨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들 교육이 안 좋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따로 식탁을 가지고 혼자서 식사하시다가 그것도 자식들 자꾸 보니까 민망한 이 며느리는 그 아버지를 아버지 방에다가 감금하다시피 했습니다. 강아지들이 먹는 밥통, 그런 밥통에다가 식사를 올려놓고 식사하시라고. 숟가락질도 못하고 젓가락질도 못하고 아니 포크 하나도 못하는 그런 아버지에게 그렇게 옮겨놓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혓바닥으로 마치 강아지들이 먹듯이 그렇게 자기 방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 오페라. 어느 날 그 집에 꼬마가 또 다른 식탁 하나를 만들고 있었대죠. 엄마가 돌아와서, 야, 너 뭐 만들고 있어? 아, 이거는 엄마 거예요. 엄마가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연세가 들면은 엄마도 이렇게 드셔야 되는 거니까 내가 미리 만들어 놓는다고 꼬마가 장난하듯이 만들고 있는 것을 보았던 그 며느리. 십계명의 주제 속에서 나오는 오페라, 그게 잠깐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식이 보고 배운다고요? 그래서 그런 못난 할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할아버지를 구석방에 마치 처박아 놓듯이 방치하듯이 거기 계시라고. 그 자식이 뭘 배워요? 우리 어머니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렇죠, 당연히.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가끔씩 말씀드렸습니다. 첫 계명. 십계명보다 더 중요한, 더 큰 죄가 구계명이라면은 구계명보다 더 큰 죄가 8계명, 7계명, 그리고 6계명. 거짓 보다가, 그리고 탐심, 탐심 보다가 도적질, 도적질 보다가 간음, 간음 보다가 살인하는 것. 살인하는 것보다 더 큰 무서운 죄가 부모에게 불효하는 죄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첫 계명이라고. 이웃을 사랑하라. 부모님에게 첫 먼저 사랑이죠. 부모에게 사랑 없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이죠. 위선이요. 그것은 홍보용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리둥절했었고, 아니 그를 만나면서 기운이 소생하면서 그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효도를 통하여, 요셉의 그 순종을 통하여, 요셉의 아버지를 생각했던 그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지만은 그 마음을 통해서 그는 17년을 죽었던 사람이지만은 다시 회복되어서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을 얻은 것입니다. 어느 교회, 인천의 어느 교회 목사님은 대한민국에서 효도를 위한 목회를 하고 계시죠. 그분의 중요한 근거는 옛날에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세 사람이 살았어요. 생존. 아니, 여러 사람이 살았지만은 9일 만에 살아났고, 11일 만에 살아났고, 15일 만에 살아난 뭐 13일, 11일, 17일인데 이 아이들, 이 청년들이 18살, 19, 20살이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효자였다라는 거. 이것을 찾아낸 그 목사님은 그로부터 그 목회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효의 목회를 시작했었죠. 아버지를 생각해서 그 캄캄한 지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견뎌내었고, 그리고는 그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이겨내면서 살아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구덩이에서도, 청지기 노예로 살면서도, 감옥에서도 그런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 요셉의 효도는 창세기 47장 11절부터 12절이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요셉의 효는 아버지를 소성케 했고 그의 효는 아버지를 봉양, 공양, 공경하는 효였습니다. 돈 몇 푼 던져주고 효도 잔치 보내는 거 자기 과시이죠. 효도 강강하는 거 자기 편하기 위해서죠. 자기 스스로가 돈으로. 아버지가 원하는 거는 또는 어머니가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저놈의 자식 지금 효도 잔치를 벌이고 있고 효도 관광을 보내고 있는 거 그 속을 누가 모를까요? 부모님들이 다 알고 있죠.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봉양, 공양, 공개, 그리고 존중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했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갈 것이며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 것이며 어머니께서 주고 장사 지내는 곳 외에는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있는 곳 내가 내려간다고, 어머니의 마음이 있는 곳 내가 따라가겠다고 의미하죠. 강아지처럼 끌고 다니면서 여기 오세요, 여기 계세요, 무슨 말이 많아요, 무슨 잔소리가 많아요, 알고 싶은 게 뭐예요, 많이 뭐 그렇게 먹고 싶은 게 많느냐고요, 큰 아이에 뭘 내가 시킨 대로 하세요, 여기 계시란 말입니다. 그게 효가 아니라 내가 알아서 먹고 싶은 거 하시고 싶은 거 내가 다 해드릴 테니까 그냥 계세요,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원하는 마음이 뭔 줄 알아요? 지금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초청한 70여 명의 가족들 그들에게 가장 좋은 땅을 배려하고 가장 좋은 것을 지켜줍니다. 나중에 시기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나중에 그를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걸릴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핑계 삼아서 적당한 자리에, 핑계 삼아서 나는 공무원이니까 욕심 안 부릴 거야 라고 적당한 곳에다가 적당한 좋지 않는 자리, 나는 그래서 청빈한 사람이고 청렴한 사람이고 자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핑계 삼아서 마땅히 드려야 될 부모님의 공개, 부모님을 존중히 여겨야 되고 최고의 것으로 섬겨야 될 것을 미루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니 그것을 적당한 것으로 바꾸지 않았다는 것이죠. 고센 지역의 라암셋 최고의 장소였고 최고의 목초지였고 가장 좋은 땅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미 입을 맞추었죠. 그 바로 왕이 그에게 이 땅을 허락할 수 있도록, 그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필요하다라고,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이 요셉은 걸릴 수 있습니다. 직무유기죄 또는 직무남용죄로, 직권남용죄로 말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그러나 그는 양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핑계거리도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남은 여생을 최고의 것으로 모시고 싶었고,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아버지를 봉양했었다고, 높이 받들어서 존경하며 그의 삶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무겁게 여기며, 공경이란 단어는 무겁다라는 것이고 가치 있다라는 것이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온 그 모든 삶의 헌신이나 희생을 내가 무겁게 여기며, 그리고 존중히 여기며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는 것으로 내 여기겠다고. 조금만 뭐 알아봐요. 젊은 사람들 연세 들면 틀딱이니 심지어 개 틀딱까지 말합니다. 틀니에 딱딱거린다고, 노인들에게 틀딱이라고 비아냥거리고 노인들을 비하하고 심지어 폄하하고 나아가서는 조롱하고 또 혐오하고 있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틀딱이라고, 꼰대라고, 개꼰대라고, 라떼라고 조롱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 노인들의 마음은 허전하기도 하죠. 요셉은 아버지에게 최고의 것으로,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그를 섬깁니다. 진짜 이런 집이 있었죠. 이민 와가지고 어머니 혼자,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 혼자 계시는 어머니, 그 아들이 어머니를 초청해서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시라고 그래서 오셨는데 아이를 봐주고 계셨잖아요. 어느 날 퇴근해서 돌아온, 직장에서 돌아온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소리 쳤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가 이렇게 아프면은 연락이라도 하시지 어떻게 그냥 계셨느냐고, 아이가 지금 열이 이렇게 펄펄 끓지 않느냐라고, 아니 하루 종일 뭐 하셨느냐고, 도대체 뭐 하시느냐라고. 얼마 후에 돌아온 아들놈이라는 게 그 며느리가 하는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엄마는 도대체 우리한테 힘이 되는 게 뭐예요? 해준 게 뭐 있어요? 애 하나 보라는데 이것도 못 봐요? 칼 같은 말이. 안 그래도 그놈의 자식들 제대로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남들처럼 남자식들처럼 잘 키우지 못해서 마음이 아파서 늘 미안해 했는데, 그래서 여기 와서 내가 열심으로 자식들을 키워주고 그러면 내가 짐이 안 되고 힘이라도 되어주고 싶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 힘든 순간이지만은 내 몸도 하나 건사하는 것도 쉽지 않는데 그 아이들을 키워주는데, 그 며느리가 들어와서 어머니는 도대체 하루 종일 뭐 하시냐고, 방 안에 들어가서 흐느끼시죠. 내가 잘못 키웠나? 나도 아픈데, 몇 번이나 아파서 병원에 가자는 소리,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바쁜 자식 눈치 보느라고 못했고, 아 이러다가 큰 병이 걸리면은 자식들에게 큰 짐이 되지 않을까 미리 걱정도 하고 있는데, 아니 그 자식 하나, 자식 하나가 아니지만은 그 아이 잘못 봤다고 저렇게 야단을 부려? 너무 속이 상해서 잠도 못 자고 그날 밤 펑펑 울었던 어떤 분의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나갔을 때 택시를 탔을 때, 언젠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이번 주에 계속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 라디오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편지 쓰기라는 주제였던 것 같은데, 어떤 며느리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아롱이한테 했던 거 반만 했더라도 나는 우리 시어머니에게 상을 받았을 것이고, 나는 우리 세상에서 큰 연료처럼 효녀, 효부상을 받았을 것이라고. 아롱이가 뭐냐면 강아지입니다. 강아지가 아프면은 직장에 나갈 때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집에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또 퇴근하자마자 쫓아와서 강아지를 안고 쓰다듬어 주고 얘가 먹지도 않으면은 그냥 뭐 마음이 뭐 답답해가지고 이 강아지 새끼 하나 키우는데 그런 마음이었는데 요양원에 모셔두었던 시어머니 어쩌다 한번 찾아가면 시어머니가 그랬대죠. 얘야, 너 바쁜데 왜 여기까지 찾아왔어? 나 괜찮아. 바쁜데 자주 안 와도 돼. 얼마나 외로웠는데, 얼마나 기다렸는데, 얼마나 그 외로움이 무서움으로 변해하고 있는 그 요양원에 계시는 가족들만 기다리고 눈이 빠지게 밖을 내다보고 계셨는데도 찾아온 며느리에게 가족에게 했던 말이래죠. 너 바쁜데 어떻게 왔니? 그 이야기를 라디오에다가 편지를 쓰고 지금은 떠나가신 시어머니 너무 죄송하다고 강아지 새끼에게 해준 거 반이라도 했었으면 우리 어머니 얼마나 기뻐했을까. 저희 어머니도 몇 번 오셨죠. 어제 그저께 마음이 계속 무거웠던 게 어머니 오시면 가끔은 다른 분들하고 식사도 하잖아요. 가끔 다른 집에 신방도 가잖아요. 초청도 받아서 다녀오면 차 안에서부터 제가 소리를 칩니다. 엄마, 그 말은 왜 하냐고. 그런 말은 왜 하냐고. 그놈의 목사가 뭔지, 목사 체면 때문에. 아니 어머니 왜 그런 게 행동을 하시느냐고. 사람들이 뭘로 보겠냐고. 자기 아들 목사라고 찾아와서 솔직히 시골에서 자랑삼아 있었는데 여기 오면 그래도 대우받을 줄 알았는데 이 눈치 저 눈치 보시다가 그놈의 자식이 그게 지 체면 때문에 그 위신 때문에 갔다 오자마자 소리치면서 왜 그런 말을 하냐고. 그게 그렇게 가슴이 아파요. 어제도 그저께도 이제는 늦었지만은 공경한다라는 거, 그분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받들어 섬긴다는 거, 부양한다는 거죠. 가장 좋은 곳으로 잠자리를 그리고 그 음식을 모든 것을 살핀다는 거죠. 요셉은 그랬습니다. 룻기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결국 나오미 따라갔던 룻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죠. 그에게 아들을 생기게 하면서 그 아들을 통하여 회복자가 되고 그 아들을 통하여 봉양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효자 밑에 효자 나고 불효자 밑에 불효자 나고 보고 자란 대로 행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만 더 붙이면은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130세가 된 야곱, 그가 이민을 왔습니다. 애굽에 그의 아들은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 있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았다라고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다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얼마나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을 것이고 나름대로 얼마나 성실하게 남들보다 더 뼈빠지게 노력했을 것입니다. 아무런 실력 없이 능력 없이 그 자리에 올라갔을 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데리고 옵니다. 모시고 옵니다. 그 요셉이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그를 시기한 신하들, 그를 미워한 그 귀족들, 왜 없었겠습니까? 저놈 옛날에 누구네 집에 종이었대. 그 종으로 있다가 주인을 겁탈하려고 했대. 왜 이 쓸데없는 소문이 안 들렸겠습니까? 아, 저 사람 옛날에 그 감옥에 들어가 있었어. 죄수였어. 그런 몰골, 그런 사람이었어. 아니, 그 이야기 왜 없었겠습니까? 시기하는 사람이, 그를 음해하는 사람들이 왜 옛날 이야기를 끄집어내지 않았겠습니까? 출세했다고 저놈 언제 그 가나안 땅에 목동 주제에 여기 와서 그런 사람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면은 그는 아버지를 감추어야 하고 자기 형제들을 뒤로 밀어놓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바로왕 앞에 모셔갑니다. 만조백관이라는 수많은 신하들 앞에, 신하들도 구경삼아 왔을 거예요. 그 요셉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요셉의 가정이 어떤 가문이었는지, 책 잡을 거 없는지, 무시할 수 있는 거, 없인 여길 수 있는 거 얼마든지 있지 않아요. 그 시골 사람, 그 가축의 냄새가 온몸에 배어 있는 그들과, 아니 이 귀족들, 비단을 입고 있는 그 귀족들, 온갖 향수를 뿌리고 있는 그들과 얼마나 현격한 품위의 차이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를 모시고 나갑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자랑하고 있죠. 나는 이분의 아들이라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죠. 효란, 내가 우리 아버지의 자식인 것을 고백하고 자랑하는 것, 이분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어디 가서도 부끄럽지 않게 내어놓는 것, 그것이 부모님에게 금목걸이요 금사슬이요 면류관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나를 키워주신, 내가 고난 속에서도 나를 이기게 해주신, 내가 그 억울한 운명 속에서도 나에게 소망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이분이라고, 이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어느 하반신 마비가 된 어머니, 아내, 그리고 다리는 튼튼하지만 기가 먹었던 남편, 이 두 분이 입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입양을 한 딸아이가 자꾸 빗나가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느 날 삐딱하게 삐뚤어지고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루턱에 앉아있는데 방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가 자기 딸에게 나무라는 큰 소리였습니다. 그러게 내가 뭐라 그랬니? 저 딸아이는 내가 그 걔 엄마를 알잖아. 걔 엄마의 피가 그대로 흐르는데 그런 딸을 왜 너 몸 하나도 간수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어쩌자고 저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렇게 고생하니? 너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니? 왜? 그렇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고 나오는데 마루에 있었던 딸아이가 그 말을 들었죠. 이 부부는, 남편은 다리가 없는 아내의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아내는 귀를 듣지 못하는 남편의 귀가 되면서 살아가는 그런 참 아름다운 가정이었는데, 그러면서 아이 하나를 입양해서 아는 언니의 딸을 데리고 와서 키우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빗나가면서 어느 날 그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엄마에게 쏟아냅니다. 엄마, 당신들 몸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주제에 왜 나의 행복을 뺏어갑니까? 왜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었습니까? 내가 만약에 다른 집에 갔더라면, 내가 다른 사람이 갔더라면 난 얼마든지 더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아주 칼같은, 왜 당신 같은 사람들이 나를 데리고 왔느냐라고. 그리고 뛰쳐나간 그 딸아이에게 엄마가 카드 하나를 적죠. 정아라는 아이예요. 사랑하는 내 딸 정아야, 미안하다. 우리 행복 찾느라고 너를 생각 못했구나. 우리 기쁘자고 너의 기쁨을 뺏었구나. 우리보다가 다른 집에 갔으면 더 행복했을 것을 미안하다.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여전히. 그리고 여기 있는 360만 원 돈 너의 몫이니 너가 가지고 가도 돼. 너를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모아둔 돈이야. 다리를 쉽게 못 쓰는 편이니까 집에서 사탕봉지를 싸서 돈을 은행에 자주자주 못 가니까 그 캐시를 받아서 360만 원을 그 당시에 모아놓았는데 그 이유는 이 딸이 대학교 가는데 입학금으로 쓰기 싶어서. 학교에서 학부모들 데리고 오라고 말하면 한 번도 말하지 않았고 창피해서, 학교에서 학부모들 만나서 해야 되는 일들 앞에서도 고지 한 번 부모님에게 말 한 번 하지 않았던, 친구들 앞에서 창피당할까 봐 그랬던 딸나이 정아. 엄마의 그 카드를 보고 가슴이 메어지죠. 돈을 보고 더더욱 그 코 묻은 돈을 보면서 적어도 몇십 년 이상은 모아둔 그 돈을 보면서 엄마의 사랑을 느끼죠. 이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웠던 내 엄마가 이 세상에 가장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 자기를 낳아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자여, 가장 귀한 말입니다. 여자여, 보세요.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저가 아들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요한에게도 너가 아들이야, 아들이야. 지금 육신으로 낳은 예수님이 그 피투성이가 되고 십자가에서 온갖 저주와 모욕과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어머니의 심장이 터지잖아요. 이 세상에 자식을 두고 가는 자식을 먼저 묻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죠? 고아라는 단어 있죠? 부모님이 없는 자식을 고아라고 해요. 남편이 없는 와이프를 뭐라고 그래요? 미망인이라고 하죠. 아니 아내가 없는 남편을 뭐라고 그래요? 호랍이라고 하죠. 아니 자식을 놓고 미혼모, 또는 남편이 없는 일찍 돌아가신 그 아빠가 없는 그 사람을 유복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식을 일찍 묻어버린, 가슴에 묻어버린 부모님 그 이야기는 없어요. 고아니 사생아니 또는 뭐 미혼모니 또는 호랍이니 가부니 이런 단어가 다 있는데 자식을 잃은 부모님의 그 마음은 그 단어는 없다고요. 왜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니까 자식을 잃은 부모님의 마음은. 어떤 세상의 단어를 다 동원하더라도 자식을 잃은 부모님의 마음만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거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아픔, 그 고통을 어머니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해요. 그 최악의 순간,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생략되었죠? 그리고 포함되었죠? 미안합니다, 어머니. 잘못해드려서. 미안합니다, 어머니. 그 장례식장에서 울고 있었던 그 여자분 딸을, 엄마 잘못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미안합니다와 동시에 어머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동안 감사합니다. 이 단어예요. 감사합니다. 순종하라 이 말은 고맙습니다라는 뜻이죠. 미안하다와 동시에. 공경하라, 봉양하라라는 이 말은 감사하라는 의미죠.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에게 감사하라는 의미죠.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버지입니다. 자랑한다는 이야기는 그분을 감사하다는 이야기죠. 2022년 어버이 주일 또 한 번 지킵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그 책 속에 그 노인들이 호소하는 호소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젊은이들이여,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세요. 내가 손을 떨고 싶어서 떨고, 다리를 힘이 없어서, 내가 다리를 떨고 싶어서 다리를 떠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끝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도 곧 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미 떠나가신 우리 부모님들, 그 기도의 축복이 우리가